묵시와 계시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awakening,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에이콘, 형상으로 창조한 자들이 구성원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구성원인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 정교하게 말하자면 새로 왔다는 것보다 잃었던 나라가 회복된다는 선포입니다. 에이콘, 아이콘, 형상, 소속 개념이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이지 시저나 혹은 가이사에게 소속되어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되찾기 운동, 굿뉴스, 꼭 이스라엘만의 회복일까요? 유대 민족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유대인, 지리적으로 가까운 애굽,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아라비아 사람들, 또 지구 저편의 대한민국, 일본 혹은 미국, 아메리카 사람들에게도 열린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방이죠. 외인이죠. 마가복음에서 이방을 향한 미션 별로 이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보여요. 이방을 향한 미션이 왜 필요한가 지적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의 글과 소통하면서 이방을 향한 미션 그 주제를 가져오는 마가복음 작가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환전상 테이블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처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소환해서 불러와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뚫어지게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워딩하고 조금 달라요. 그걸 조금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만국, 만민이라는 표현을 두 번 더 쓰고 있어요. 13장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이번에는 만국이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국, 만민, 네, 모든 이방이지요. 성전과 관련하여 만민, 만국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쓴 이 작가의 표현이 독특한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살아나리라가 아니고 살아나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11절에는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가 아니고 와야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7절에 이런 난리 소문이 실제로 있으리라가 아니고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당연히 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만민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은 구약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어떤 코스를 밟아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신념까지 담아놨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규정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백 년 전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읽고 듣고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라는 마가복음을 봤는데 그러면 그 말은 구약 어디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찾아보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마가복음을 쓰신 분이 그 머릿속에 맴도는 이사야의 아이디어, 생각, 그 사상, 그것을 마가복음의 글로 옮겨놓은 듯해요. 마가복음에는 만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만민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다는 거예요. 이방이, 단순 이방이 있고 모든 이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이 AD 70년대에 쓰여졌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위기의식에서 작가가 글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 누가는 마가를 참고해서 썼습니다. 참고해서 쓰기 때문에 마가의 글에서 뭐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뺄 수 있죠. 그런데 만민, 만국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시대에는 복음이 만민,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는데 마태 누가복음이 쓰는 한 20, 30년 후에는 만민? 만국?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못한다는 것이죠. 이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상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미라. 만민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이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 이방이라는 말도 빠져버립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민이라는 어감이 아마 20년 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자랐는데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말 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구슬이라고 하지 않고 다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비누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 당시 부산에서는 사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거든요. 단어가 사라지고 그 일본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더라고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만민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이방인으로 되고 나중에 이방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70년대에 망하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만국, 만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만 망했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체성, 옆에 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의 나라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뭐 요르단 이런 나라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된 나라를 만민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만국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도 포함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임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이 마가복음의 어떤 메시지 중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러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민, 만국. 그런데 만민 만국이라는 이 표현은 마가가 글 쓰기까지의 시대까지는 보편적인 구약의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쓴 마가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회복될 이스라엘은 외국인들도 포함할 거라는 비전을 읽어내는 우리 마가 작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이방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종이 되고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그 이방인과 함께 되는 세상. 그 비전이 마가복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 열방, 땅끝, 만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글자만 다르지 기본 개념은 그냥 만국인 것입니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 이 만국, 만민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독자께서 찾아보시오라는 주문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자, Son of Man, 영광받으실 인자로 규정을 했는데요. 그 인자가 다스리심이 온 나라, 온 민족, 온 족속, 온 언어, 즉 우주적인 겁니다. 작가는 아예 마가복음 처음부터 다니엘서 7장을 소환해서 예수님이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미 내비쳤더라는 것입니다. 자,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주제와 관련해서 돋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이 두로가 이방 지역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방 땅에 갔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리스 사람인데 예수님 사는 근처에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딸이 이제 병들었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아주 저주스러운 말 같은데 이게 저주스러운 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게 귀하죠. 그 귀한 것을 누가 개한테 주겠습니까? 이거는 속담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야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남자도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5천명이 아닌 또 4천명을 또 먹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그러니까 우리 작가는 노골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뿐 발견되는 공통점은 망국, 만민, 이방지역, 데카폴리, 수로보니게 여기에서 벌어진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작가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치밀합니다. 굿뉴스가 비이스라엘 지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반전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 말입니까? 로마 백부장 말이죠. 이 사람이 내뱉은 말에 나타나는 그 반전 말입니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도입부의 일장에 썼어요. 하늘이 찢어지면서 This is my son. 이것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마가복음 마지막 15장에 가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토하도록 즉 이방인의 입을 빌어서 결론부에 이걸 한 번 더 적은 거예요. 이게 소설 쓰는 기법 아닙니까? 소설 처음과 마지막을 그렇게 짝을 맞추는 거. 도대체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라는 독자들의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1장만 만약에 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안 읽었으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황제라는 그 파워, 그 힘을 행사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당, 공모, 그 실행자가 죽이고 나서 내뱉는 말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더라. 이게 15장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에 하늘의 소리에 그냥 동참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의 이런 장면만큼 극적인 대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한 만민, 만방, 열국, 열방,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방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표현들이 많을까 생각해 본 적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더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가 그 정도로 치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가는 당시 예수 따름이 followers of Jesus,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세길교회는 이런 이방 세상과 관련한 어떤 위치에 서길 바랄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강한 세상, 강자 세상 권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약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메시지를 고난 속에 계속 구현하는 embody, 구현하는 증인의 위치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깰 수 있는 파워 있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을 듯한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강자 이방인, 즉 로마 파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 기록된 성경이라는 배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열방을 향한 아포칼립스, 종말의 소망의 문을 활짝 열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당신들 이제 예수 따름이 즉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교회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고백도 할 수 있고 함께 십자가의 왕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란 비난과 조롱과 눈총과 손가락질 받는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안으로 움츠러드는 편협한 분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아주 단호해요. 십자가의 메시아 복음 어떻게 보면 아주 괴이하지요. 괴이한 복음인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야말로 내부로 향했던 우리의 눈을 외부로 돌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로 외부 사람들을 품는 신비하게 품은 내는 능력이요 방식인 것입니다. 교회가 취할 자세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인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이제 방심하지 않고 살피는 거예요. Awakening. 이것이 종말의 비전, 아포칼립스 비전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마가복음 13장의 교훈, 그 교훈의 마지막은 깨어있으라, 이 다섯 글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권면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각성의 모델 역시 예수님이시죠. 한 시간도 깨어있기 힘든 제자들, 그들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격렬하게 기도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와서 한 번 더 깨어있으라 촉구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시저를, 가이사를, 로마를,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혁명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이상향 마을을 건설하겠다고 애센 사람처럼, 쿰란 분파 사람들처럼 광야나 뭐 우리 미국 같으면 로키 산맥이나 강원도로 언둔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역설 가치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굿뉴스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방을, 이웃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활짝 교회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제국의 권력에 편승하려는 망상에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케이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국에 버림받았던 교회가 그 제국의 권력을 심판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을 다시 평가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급진적 평가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평가는 급진적이어야 됩니다. 인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는 비전은 이스라엘 스토리를 예수님의 스토리와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항상 공부하고 거기서 교훈을 끄집어내고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이스라엘의 스토리 나란히 놓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4장에 보면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작가는 이 감춤의 의도를 하이라이트하고 있어요. 나타내려 한다. 이 주제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포칼립스, 마가의 글쓰기 이 스타일인데 감춤 혹은 숨김이라는 것은 드러냄, 나타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자말로 묵시란 말을 제가 좀 풀어야 되고 한자말로 계시란 말을 좀 풀어야 돼요. The hiddenness promotes the revelation. 은폐, 비밀 유지는 때가 찰 때까지 뿐 언젠가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러합니다. 작가는 계시를 목적으로 묵시를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묵시록이라 하죠. 같은 체 아닙니까? 그건 계시나 묵시는 같은 말이에요. 워드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묵시의 묵은 말 없는 거예요. 묵자, 침묵한다는 묵자지 않습니까? 계시의 계자는 연다라는 뜻이에요. 오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 뜻이 반대입니다. 묵시와 계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뜻이 반대예요. 달라요. 그런데 묵시를 하는 뭐 선지자가 있다 혹은 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묵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는 것. 계시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와 계시는 같은 말이지만은 다르게 분류해서 일단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감추는 스타일을 마가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암울했던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이 순간 예수님 안에 베일처럼 가려졌던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마가복음인데, 그 작가의 집필 의도로 해도 좋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의 계시를 목적으로 한 묵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져오는 사람이 있죠. 누가 사람이 있으면 등불을 가져오면 돼요. 등불은 가져옴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등불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주어로 쓴다면 수동태, 가져옴을 당하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The lamp is com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불이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등불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을 때에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등불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주체가 와서, 등불이 와서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까발린다. 리빌한다. 근데 어떻게 리빌을 하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리빌하십니다. 자, 묵시와 계시, 그 다음에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 이미 마가가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혹은 예수님께서 묵시를 했어요. 그 묵시는 어떤 묵시인가 하면은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벽하고, 그러면서 의로운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옛날에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는 억울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억울함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알지는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마가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 보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비로소 우리가 좀 더 우리보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앞선 선배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묵시와 계시 사이 깨어 있어야 되죠.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대로 들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왜냐하면 교회가 두둑하게 말씀을 막 해석한다면 더 큰 상급이 따를 것인데, 근데 뭐 천박하게 아주 박하게 해석하면은 얻어먹을 것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박하게 해석하고 인색하게 해석하고 겨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놓고 껍데기만 보고 문자적인 뜻만 알고, 그러면 아무리 굿뉴스를 읽고 들어봐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료에 담아 넣을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주 심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루 속에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더 궁핍하여 빈틀더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해설을 했습니다. 했지만 정작 교훈은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입니다. 작가는 아마도 당시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수집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좀 안타깝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들을 일단 면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자료 속에 감추인 의미가 비로소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묵시 같은 말씀을 읽고 들을 뿐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묵시가 명확하게 보이는 계시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묵시와 계시 사이,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되 삼가, 주의하여, 각성하며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의도와 그 뜻을 일목요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작가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계시가 완성되는 그날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세길교회가 삼가 주의하며 기다리고 깨워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